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가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크유 남쪽 강변 마을인 리지시우의 기숙사 두 곳과 대학 건물에 대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으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서장이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에서는 인접한 두 동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두 발의 미사일 공격으로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현지 소방 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이란제 샤히드 자살 드론 21대 중 1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건물이 폭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계는 러시아의 테러를 더 신속히 물리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통합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의 격전이 이어지고 있는 동부 바흐무트 전선 최전방 진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열화 우라늄탄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민간을 겨냥한 치명적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인류를 위험한 선으로 이끌기로 결정한 걸로 보이며 그 너머로 핵 종말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치명적 군사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중국이 선을 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정치적 지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지원은 전쟁을 끝내려는 우리들의 이익에 확실하게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정략 결혼에 비유하면서 다만 그것이 유죄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관계에서 매우 하위에 있는 파트너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자유롭지 않은 비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실제 세계 질서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아마 그것은 무질서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분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스위스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날 나토 본부를 방문한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치안체육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스위스제 무기와 탄약 재수출을 금지하는 스위스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위스 정부의 입장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동맹국들의 더 많은 지원 제공을 막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합국과 파트너들의 지원은 UN 헌장에 명시된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는 전쟁 중인 나라에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재수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오늘 미 해군 소속 군함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텐준리 중국 남부전구군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밀리어스호가 파라셀군도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며 자국 해군과 공군이 규정에 따라 해당 구축함을 추적 감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축함의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면서 미군 구축함은 중국 영해를 불법 침범했고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중국군이 해당 구축함을 몰아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는 밀리어스호는 남중국해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었으며 추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 및 항해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디즈니 만화의 인기 캐릭터죠. 곰돌이 푸를 등장인물로 쓴 새 공포 영화의 홍콩 상영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그 이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 영화는 올해 1월에 멕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영되고 있는 곰돌이 푸 피와 꿀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30여 개 극장에서 23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국의 마지막 허가 절차만 남아있었답니다. 그런데 상영 이틀 전인 21일에 갑자기 기술적 이유로 상영을 취소하게 됐습니다라는 배급사의 공지가 소셜미디어로 나온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배급사와 홍콩 정부에 문의를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 영화 감독의 반응을 전하면서 영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2013년이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걷고 있는 모습에 곰돌이 푸와 호랑이 티거랑 닮았다는 얘기가 회자됐는데요. 이후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로 풍자하거나 시진핑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에 곰돌이 푸 이미지가 사용되면서 중국 당국의 관련 캐릭터 검열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콩은 법으로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상물을 상영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을 로이터통신과 B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곰돌이 푸와 돼지 피글렛이 무자비한 살인을 하는 곰과 돼지로 변한다는 줄거리의 공포 영화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 이슈,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남북한 출신들의 대학생이 통일과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눈 간담회가 열렸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2도, 구름이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서쪽에서 매우 나쁜 상태의 황사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평소의 5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24일 금요일도 바깥 활동 자제하시거나 마스크를 꼭 써야겠습니다. 자강도, 양강도 지역은 맑겠고 바람도 잔잔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바람도 많이 낍니다. 비구름대가 물러가면서 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진 곳 맞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사이, 낮 최고는 영상 2도에서 영상 15도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많고요. 앞바다 쪽 물결은 0.5에서 2.5m지만 먼바다는 동해에는 4m까지, 서해는 3.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고요. 낮에는 10도. 개성은 1도에서 15도 사이, 함흥은 2도에서 10도, 원산 4도에서 9도입니다. 청진은 0도에서 9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학교, 기숙사 건물 등에 폭격을 가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안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추가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이슬람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부터 가보죠. 러시아군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재개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과 자폭 드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 이런 폭격을 감행한 겁니다.
네, 자 피격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는 자포리자시 그리고 수도 크이우 인근의 수도시인 르지시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 자포리자 시내 9층짜리 아파트 건물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러시아군이 짐승 같은 야만성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폭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 폭격으로 인명피해도 났다고요?
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상자는 다수 발생했는데요. 현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25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 3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예, 자 자포리자라면 유럽 최대의 원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피격된 곳하고 원전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 자포리자시와 원전과는 약 100km 정도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폭격은 핵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개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은 지금 폐쇄된 상태이긴 하지만 핵연료 냉각장치 가동을 위해서는 외부의 전력이 공급돼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 크이우 인근에도 공격이 있었죠?
네, 크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 르지시우인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에 이란제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이곳에 있는 학교 건물 그리고 기숙사 건물 두 동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어도 8명이 사망했고요. 2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예. 자, 공격 시점이 새벽이라고 하셨어요? 피격 당시 그 기숙사 건물에는 학생들도 있었습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구조요원들이 건물 잔해를 치우면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서장은 수습된 시신들 가운데서 1층에서 발견된 40대 남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이 전하는 영상은 이 파괴된 건물 근처 바닥에 피투성이 운동화 또 공 같은 게 굴러다니면서 참혹했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습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방공망이 러시아가 발사한 21대 드론 가운데서 16대를 격추했고 그 가운데 8대는 크이우 근교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이 자포리자 점령지의 행정 책임자로 임명한 블라디미르 로고프 수반은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이 아파트를 강타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장을 찾아갔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일 동부전선 도네츠크주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방문하고 병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병원도 방문해서 부상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영웅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바흐무트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도 방문했습니다.
네. 자, 바흐무트라면 뭐 치열한 전투가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바흐무트는 지금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던 순간에도 전투가 계속되는데요. 바흐무트 전투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 전체 장악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행정지가 있는 동쪽 지역을 사수하고 있으면서 몇 주째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연합 EU의 추가 지원 소식도 있네요.
네, EU 정상들이 2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포탄 전달 계획을 최종 승인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EU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국방장관들이 이번 주에 20억 달러 규모의 이 계획을 승인했고요. 정상들의 최종 재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은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탄약 재고에서 탄약을 보내는 것, 또 EU 국가들이 협력해서 더 많은 탄약을 공동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들의 더 많은 탄약, 특히 155mm 포탄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그러니까 필리핀 안에 미군 배치 기지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옹호했다고요?
네, 마르코스 정부가 지난 2월에 미군 배치를 허용하는 기지를 4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22일 육군 창설 기념의 행사에서 이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정부가 미군 배치 기지를 추가하는 이유 뭡니까?
네, 대규모 미군 배치가 영토 방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주로 중국과 장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필리핀은 영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20일 미군 배치 기지의 추가가 특히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부를 방어하는 능력을 향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루손섬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과 가장 가깝습니다.
네, 자 추가하는 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북부와 서부 팔라완 지역 그리고 남부 등 여러 지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팔라완은 남중국해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들어가는 기지가 있는 지역의 몇몇 지방정부는 유사시에 해당 지역이 중국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미군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필리핀 안에는요. 지금 미군 배치가 허용된 기지가 몇 개나 됩니까?
네, 2014년에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 EDCA에 따라서 지역기지 5개가 이미 지정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9개가 됩니다. 참고로 EDCA는 미군이 합동훈련이나 장비 사전 배치, 또 활주로, 연료 저장고, 군사용 주택 등의 건설을 위해서 필리핀 기지에 접근하는 거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구적인 주둔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필리핀에 미군 배치하는 그 기지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반응 볼까요?
네, 중국 외교부는 22일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 배치를 강화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이 경계해야 하고 미국에 이용당하는 걸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이런 협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에 빠뜨리고 필리핀을 지정학적 분쟁의 나락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경제발전에 해를 끼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군과 필리핀이 중국을 겨냥해서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곧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다고요?
네, 다음 달에 두 나라 군이 합동훈련인 발리카타 훈련을 하는데요. 이제까지 한 합동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훈련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중에는 남중국해를 접한 해역에서 로켓을 쏴서 가상의 적 함정을 침몰시키는 훈련도 포함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슬람권의 주요 행사죠.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라마단이 시작됐군요.
네, 이슬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23일 대부분의 이슬람권 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전날 라마단을 맞이하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축하와 지지, 또 미국 내 이슬람 사회를 격려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 라마단이라고 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마단이 시작되면 무슬림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가족, 지인,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모두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라마단을 금식 성월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이슬람 국가는 23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22일 저녁까지 한 달 동안 라마단을 지킵니다. 태양이 아니라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이슬람역에서는 달이 새로 뜨는 날이 한 달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단의 날짜가 매년 달라지고요.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시작하는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가 시작됩니다.
네. 자, 라마단을 맞이하는 각국의 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부 아랍권 국가는 극심한 경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라마단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무슬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지난 강진으로 약 1,400개의 사원이 파손 또는 파괴됐습니다. 그 때문에 현지의 많은 무슬림들이 사원 대신에 임시 천막에서 기도하는 실정이라고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이들 나라를 얘기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슬림 사회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파괴적인 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또 지난해 여름에 홍수 피해를 당한 파키스탄 국민들과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성명에서 그동안 미국 정부가 써오던 터키에 대신에 튀르키예라는 국명을 사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라마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일부 중동 국가는 물가, 특히 이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단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AP통신에 모든 게 다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수단의 정정 불안과 사회적인 불안이 물가 폭등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의 공동 성지인 예루살렘의 라마단은 올해도 긴장 속에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지난해 12월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가 출범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음 달 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양측 간의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말할라고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증언과 자료 제출을 명령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네, 연준은 22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최근 미국은행 사태 속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75에서 5%가 됐는데요. 이는 2007년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네.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FOMC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향후 금리 인상은 보장할 수 없지만 향후 경제 지표 자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대의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인 인상이 적합하다는 기준 연준의 어조와 달리 유화적이었다고 네.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미국 은행 체제는 견고하며 탄력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의 사태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이나 고용,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결과의 정도에 있어서는 불확실하며 위원회는 물가 상승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도 했네요.
네, 파월 의장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대로 내리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의 안정화 없이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은행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 미국의 지역은행 두 곳이 연달아 무너지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투자계 쪽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앤드루 홀렌호스트 시티은행 전문가가 21일 설명했는데요. 또 앞서 골드만삭스는 3월 금리 인상이 아예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조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은행 위기의 원인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돌리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연준에 대한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파산한 이후 카린 창페이르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독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연준이 금리를 올리되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이뤄낼 수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네. 자, 앞으로 궁금해지는 건 미국의 금리 동향 어떻게 될까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 미국 은행 위기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면서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한 차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FOMC가 20일 성명을 내면서 함께 발표한 이 자료에는 금리 추정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연준 관계자 18명 가운데 7명이 지난 12월 당국이 발표한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인 5.1%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던 조직이 해산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5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이 22일 전 현직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오는 5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 대응팀이 만들어진 게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2020년 2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까지 미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뒀던 사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간 미국을 휩쓸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등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이끌어온 백악관 대응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직원이 30여 명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3년 넘게 이어온 이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의료계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올겨울 예상과 달리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주 2천 명에 달하긴 하지만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자, 코로나 대응팀 해체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제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든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현 행정부의 역사적인 대응의 결과로 우리는 3년 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나라가 돼 있다며 최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투자와 노력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는 우리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행정부의 우선순위 있지만 비상 상황이 에서 벗어나는 것은 코로나 대응의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위험성이 줄어들면서 정부 대응팀의 해산은 아주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대응팀의 일부 직원이 이미 조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도 팀이 해체되면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를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9%가 채안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21년 1월에는 31%였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난 2월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8%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러 평가 항목 가운데 코로나 대응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축소하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코로나 대응팀을 최초로 이끌었던 데보라 벅스 전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팀을 줄일 만큼 전염병 방지 메커니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러스 데이터 관리를 개선하고 내구성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등 전면적인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벅스 전 조정관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면서 기존 기존의 치료법이 듣지 않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서 좀한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다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암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암 대응 조정관을 세우지 않았다며 정부 대응팀이 더는 필요 없다는 지적인데요. 자, 의회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민간으로 전가해야 한다며 정부의 비상사태 종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정부 말고 민간 쪽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존스 홉킨스 대학도 지난 10일부터 팬데믹 추적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사망자 수치 등을 면밀하게 추적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취급과 관련해서 법원의 새 결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조사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가 대배심의 질문에 답하고 관련 문서를 검사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관련 조사라면은 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발견된 그 문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시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정부 기록물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환하지 않고 말하려고 자택으로 가정한 정황을 포착했고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방첩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 일환으로 작년 8월에 미 연방수사국이 말하려고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이를 통해 기밀 문건 100여 건을 포함 11,000건이 넘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결정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간 기밀 문건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누가 방해하고 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법적 싸움입니다. 이번 소송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자, 소송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검찰은 작년 봄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기밀 문건 반환을 요구한 이후 말하려고의 기밀 문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인 M. 이반 코코란 씨에게 요구했는데요. 자, 검찰이 과연 이를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이 왜이 코코란 씨한테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코코란 씨가 작년 봄에 초안한 문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말하려고 해서 부지런한 수색이 진행됐으며 더는 기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FBI가 압수수색에서 대량의 기밀 문서를 찾으면서 결국 해당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났죠. 따라서 검찰은 문서를 작성한 코코란 씨에게 증언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코란 씨가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코코넛 씨는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국 형사법 절차에 따르면 의뢰인과 변호사와 이 서면 또는 직접 나눈 대화는 바로 이 비밀 유지 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무부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범죄 사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범죄 행위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 변호사 의뢰인관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검찰은 그 해당 사안을 바로 그 예외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을 조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실이 지난달 이 외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자 코코넛 씨는 검찰 측에 넘길 자료 수와 답변해야 할 질문의 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주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실은 코코넛 씨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범죄 사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7일 판사는 이 정부가 범죄 사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 법원의 결정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며 항소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항소 법원이 결국 연방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항소 법원은 검찰에 자료 제출을 강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한편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사안을 연방 대법원에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현역과 현재를 소개해 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선거권자 권한 변경, 그리고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조항으로는 먼저 수정헌법 제12조를 들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각각 자신의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자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1804년 수정헌법 12조가 인준되기 전까지 각주 선거인단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게 투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1800년 선거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헌법 수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분리해 투표하도록 하고 각 경우에 있어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가운데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다 득표자 3명 가운데 하원이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해 뽑도록 하고 부통령의 경우 최다 득표자 2명 가운데 상원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제20조는 레임덕 수정 조항으로도 불립니다.
Democrat Joseph R. Biden, Barack Obama's former vice president, became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조항이 나오기 전까지 11월에 당선된 대통령이 다음에 3월까지 직무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동시에 당선된 상하 양원 의원들도 역시 3월 4일에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인준된 수정헌법 제20조는 양원 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 11월에 당선된 의원들은 다음해 1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대통령은 이해 1월 20일에 취임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한 사임하는 경우에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또 부통령직이 사임 또는 사망으로 공석이 되는 경우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상하원 양원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행정부 고위관리가 대통령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상원의장 대행과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서명 통고와 동시에 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임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다는 서면 통고로 끝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다섯 번째 시간으로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북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통일단체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입니다. 올해 새로운 활동가를 뽑아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는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이 대학생들의 활동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혹시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관심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네. 다른 학교 동아리와 교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저한테도 하나 물어봐주세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 USAU 회원들이 참여한 통일 북한인권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들도 올해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 USAU는 국위 사무국원을 새롭게 뽑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활동으로 주한미국 대사관과 통일, 북한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한 건데요. USAU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김승현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통일대학생 동아리연합, 줄여가지고 통대동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University Students Association for Unification. 줄여가지고 UFAU라고 불리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통일이나 북한 인권 관련 대학생 단체로서 약 250명의 학생들이 저희 통대동연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저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 연합 동아리이기 때문에 저희 연합 안에는 11개 대학교, 13개 동아리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남북 출신 25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USAU의 주요 활동은 어떤 걸까요?
여러 기관들, 단체들, 그리고 북향민 커뮤니티와 같이 활동하면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국내 사회에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약 100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저희 연합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이제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저희의 두 번째 역할인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남한 청년과 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조금 가지고 있던 편견을 씻어내는 것,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한미국 대사관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USAU 8기 이재원 부대표입니다.
우선 저희 단체를 소개해야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요. 오늘 처음 본 외교관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 단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올해 있을 활동 계획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H 서울 이 자리에서 앞으로 또 세미나를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 좋을까 그걸 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5월에 저희 통대동연의 회장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USAU도 SNS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SNS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간담회에 참가한 USAU 회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요. 발표 후에는 주한미국 대사관 외교 담당관들과 서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며 소통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청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시 루스틱 씨는 간담회 소감에 대해 이렇게 전했는데요. 박석영 씨의 통역으로 들어봅니다.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ideas today. It was
굉장히 이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 이슈, 일단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사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들이 제안한 것이 저희 대사관 프로젝트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뭐 SNS를 활용하고 청년들을 이런 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 있는데 여러 면에서 오늘 학생들이 제안한 것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정말 이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USAU는 단체 의견을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공유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각국의 대사관들 또 국제 기구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또 어떤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다시 김승현 대표입니다.
우선 미국 대사관과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간담회가 한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주한 대사관들과 함께 이제 북한 인권이나 통일 등을 다루는 여러 세미나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번에 의미 있고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따로 있는데요. 올해가 UN 인권 선언 발표하고 75주년이에요. 의미 있는 연도다 보니까 저희가 OHCHR 서울이랑 함께 해가지고 북한 강제 실종 전시회를 12월 달에 대대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전시회는 USAU 사업기획부에서 매니저로 활동하는 구기 박수빈 학생이 맡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 강제실종 전시회가 있어요. 서울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후원으로 진행되는 전시회인데 거기서 제가 기획안 수정이랑 작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대외협력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소와 미팅을 해서 컨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기획안이라는 게 굉장히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서 거치는 사전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북한 인권이라는 게 국제법이 항상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 관련 자료들도 찾아야 되고 문헌들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접근을 해야지 이 북한 인권을 청년이나 저희 한국 사회에 전파를 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빈 학생은 단체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번 첫 행사에 정말 운 좋게 미국 대사관과 저희 사무과 처음으로 최초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거기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 밖에도 다른 대사관들하고도 북한 인권하고 여성 인권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제가 국제기구 진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국제법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사관들하고 많이 협력을 하다 보면 협력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또 인력 네트워크도 같이 쌓으면서 국제법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첫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민 한리아 학생은 대학 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또 탈북민으로서 단체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단체 활동을 통해 이 탈북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 그걸 밝혔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먼저 북한에서 왔다는 편견부터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대하는 게 많아서 두려움에 앞서가지고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못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청년들이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인식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좀 한민족으로서 서로 차별화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잘 살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부대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청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관심만 두어도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그 북한 인권을 포함한 통일 분야에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저는 진정한 평화 분위기 조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게, 더 북한과의 사회가 원만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김승현 대표는 한국 최대 대학생 통일 동아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올해 새롭게 정한 목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표를 되게 거창하게 하나 세워본 것 같아요. 통일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라는 동아리에서 한 발 더 벗어나서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허브, 즉 거점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소하지만 통일 대학생 동아리 하나 사무실도 차려가지고 그 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대학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저희의 활동을 알리면서 최대 대학생 통일 동아리가 아니라 거의 유일무이하게 가장 큰 대학생 통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애착이 간다, 정이 많이 들었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can I borrow your pen for a minute?
Sorry, I can't lend it to you. I'm attached to it. This pen has been with me for a long time, and I have a sentimental attachment to it. It's kind of like a good luck charm.
Oh, I see. Well, I can understand that. I have a favorite blanket that I'm attached to, and I would never lend it to anyone.
Exactly. It's like that. But I'm sure you can find another pen. Sorry about that.
제가 잔에게 볼펜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애착하는 물건이라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애착이 간다는 표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attached to it. Attached to.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다, 정이 들다,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Can I borrow your pen for a minute?
펜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Sorry, I can't lend it to you.
미안합니다. 빌려줄 수 없어요.
I'm attached to it.
내가 애착하는 물건입니다.
This pen has been with me for a long time.
이 펜은 나와 오래 함께 했어요.
I have a sentimental attachment to it.
나는 이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어요.
I have a favorite blanket that I'm attached to.
나는 애착이 가는 가장 좋아하는 담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에게 정이 든다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attached to.
어떤 것에 어떤 사람의 애착을 갖게 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y do you still keep that old stuffed animal on your desk?
Oh, that's my teddy bear. I had him since I was a kid.
I understand sentimental value, but isn't it time to let go?
I know. But the thing is, I get attached to people and things so easily. Once they are part of my life, I have a hard time letting go.
I see. Well, it'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제가 사람들과 물건들에 쉽게 정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I get attached to people and things so easily. Get attached to.
어떤 것에 애착을 갖게 되다.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줍니다.
I get attached to people so easily. I understand sentimental value, but isn't it time to let go?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떠나보내야 할 때 아닌가요?
Sentimental value.
보통 어떤 물건이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는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대화에서는 곰인형이 바로 그런 물건이었죠.
This teddy bear has sentimental value to me.
이 곰인형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애착이 간다.
I'm attached to i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pen for a minute?
Sorry, I can't lend it to you. I'm attached to it. This pen has been with me for a long time, and I have a sentimental attachment to it. It's kind of like a good luck charm.
Oh, I see. Well, I can understand that. I have a favorite blanket that I'm attached to, and I would never lend it to anyone.
Exactly. It's like that. But I'm sure you can find another pen. Sorry about tha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애착이 가요.
I'm attached to it.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정을 줍니다.
I get attached to people so easily.
이것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This has sentimental value to me.
아끼는 물건이나 사람의 정이 든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